시집 보낸 딸에 대해서 여전히 걱정하고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인가 봅니다. 그 딸이 한나라의 왕비가 되었을 때 그 걱정은 더하겠죠?
나는 네가 너무도 경박하고 격하고 생각이란 할 염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 유감스럽게도 전보다 더 불안하다. 도대체 무슨 책을 읽느냐? 책을 읽는다면 중대한 문제나 재상의 발탁 같은데 감히 끼어들겠느냐? 어느 날엔가 너는 깨닫게 되겠지. 그러나 그것은 너무 늦었다. 내가 그런 꼴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신에게 되도록 빨리 나를 불러주십사 하고 기도하고 있다. 내게 더 이상 도움이 될 수 없기에 최후의 순간까지 소중히 사랑할 내 자식이 파멸하여 불행해지는 것을 견디며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엄마가.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 명루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첫 곡은 왁스의 엄마의 일기 듣고 오셨습니다.
네. 진영 씨가 오프닝에서 소개한 이 편지는
네.
마리아 테레지아 여 황제의 편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리 황제라고 해도 엄마 마음은 똑같네요.
그러네. 전 황제 엄마면은 이런 사소한 고민 같은 거는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똑같네요.
네. 옆 나라를 빨리 점령해서 땅덩어리를 떼먹어라. 뭐 이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엄마의 그 소소한 고민이죠.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네. 저희 엄마도 늘 그러거든요. 요거 저희 엄마 의성어 의태어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요거 차에 가면서 주걱주걱 먹어. 요거 홀짝 들이켜. 그렇게 뒤뚱뒤뚱 걷지 말고 무릎을 붙이고 사부작 사부작 걸어야지.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엄마가 다 지적을 해주시는데 왠지 여기 테레지아의 편지를 보니까 그런 엄마의 디테일한 걱정이 묻어나는 것 같아서 남 같지가 않네요.
마리아 테레지아는 네. 이 오스트리아의 아주 그 중흥 여 황제였어요.
그렇군요. 네.
그녀가 치세하는 동안 오스트리아는 주변국들에 대해서 강대국으로 행세할 수가 있었는데
네네.
그 황제의 이 막내딸이 프랑스 왕에게 시집을 갔으니
네.
철없는 막내딸이란 말이에요. 딸이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편지에 늘 쓰는 게 뭐냐면 제발 책 좀 읽어라.
아,
이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 그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좀 철이 들까 또는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맞아요.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마리 앙뚜아네트가 제일 싫어하는 게 책 읽기였어요.
아이고.
그때 고전 읽기가 있었으면 좋았잖아.
그래. 그럼 동기부여가 됐을 텐데 네. 이렇게 듣다 보면.
그냥 읽지 않고 우리가 들려주면 좋은데.
그래. 맞아. 맞아. 아유.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어떤 쾌락 추구하는 것을 부추겼고
네.
결국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서 결국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는 데까지
아이고.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도 마리 앙뚜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 낭독을 위해서 한미리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미리입니다.
뭐 그렇게 웃기세요?
아, 옆에서 두 분이 네. 거의 만담꾼 수준이세요. 너무 웃겨.
아, 그래요? 저희 그냥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저희는 근데 만담은 추구하지 않아요.
네.
천담 정도?
아,
왜냐면 요즘 천이 유행이거든.
요새 피가
개그
DNA 희극 본능이 대단해.
만송이보다 천송이가 좋고.
그러니까요.
고전 읽기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 읽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 후에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고전 읽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 주세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머물던 프랑스 궁의 이름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1번 베르사유, 2번 경복궁.
이야, 요거는
아, 헷갈리는데요?
네, 여기 한정식을 좋아한다고. 여기 맛있어, 한정식이.
옛날에 제가 좀 살았던 데죠.
아유, 왜 그러십니까, 선배님. 아, 거기에 저기 내시로... 죄송합니다.
마마.
거봐.
네.
오죠. 필 뭐, 오죠.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반디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어, 요건 네. 오늘 선물 드리려고 내는 문제네요. 마리 앙투아네트, 마리 앙투아네트가 살았던 네. 프랑스의 궁의 이름. 1번 베르사유, 2번 경복궁.
네.
야, 요거.
그러면 선배님 이제부터 그 마리 앙투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를 읽어볼 텐데 어제까지 줄거리를 또 말씀해 주셔야죠.
철없고 명랑한 오스트리아의 공주
네.
마리 앙투아네트는 당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국제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프랑스의 루이 16세와. 그런데 이 왕세자비라고 하기엔 너무너무 철이 없어요.
아이고,
철이 아이고. 없어도 너무 없어. 그냥 궁중에서 막 뛰어놀고 그래. 그런데다가 또 사치를 너무 부려요. 사치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마리의 엄마인 오스트리아의 여황제 마리아 테레지아는 늘 노심초사를 하죠. 그러던 중에 루이 15세가 세상을 떠나고 드디어 루이 16세가 프랑스의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네.
마리 앙투아네트가 왕세자비에서 왕비가 된 거죠.
아이고 근데 생각 없는 여왕 마리 앙투아네트 그녀의 스케줄은 24시간 향락을 즐기는 것뿐이거든요. 왕세자비도 아니고 이제 왕비가 됐으니까 남편 루이 16세도 마리에게 기가 죽어 있는 상태고요. 이 그렇죠. 남자도 매사에 별 의욕이 없기 때문에 마리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죠. 네.
두 분은 아침에 눈 뜨고 제일 먼저 하는 고민이 뭡니까? 한미리 씨 뭐예요?
뭐예요?
고민이라기보다 네. 오늘의 스케줄? 뭐지?
어, 많으신가 보다.
아니, 아니요. 그런 것보다도
스케줄이 많아.
머리가 나빠가지고. 머리가 나빠가지고. 아유, 아침에 그걸 스케줄. 되새기지 않으면.
저는 그냥.
진영 씨는?
저는 그냥 모닝커피 한잔 해야겠다.
너무 뭘 고민이 아니잖아요.
아니 저는 제 딸하면은 에스프레소를 먹어야 될까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될까
어떻게 먹지?
투샷으로 먹어야 되나
원샷으로 괜히 그런 말 하니까 있어 보이네
그치
고급져 보이네 아주.
그러다 밥을 차려요 현상 차려
밥이나 먹자 비벼가지고 그럼요 그냥.
막
아이고야 참
커피가 종류를
선배님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을 할까 말까 뭐 이런 고민
아 네, 역시.
대부분 열흘 중에 아흘에는 못 하지만
제일 생산적인 고민인데
아니 그냥 자요 그리고 네. 그냥 자 네. 어쨌든 한 나라의 왕비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이웃나라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왔나 또 전쟁 중에 있는 군대는 승리를 했는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을 좀 고생을 덜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마리 앙투아네트의 첫 고민은 이거였어요.
뭐요?
오늘은 뭘 입지?
어머 여자네 여자. 여자야.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두 번째 고민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두 번째 걱정은 머리 모양이었다. 다행히 이 분야에도 고도의 기술자가 한 명 대기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레오나르입니다. 그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로코코 양식의 피가로. 이 사람은 신사차림에 육두마차를 타고 매일 아침 파리에서 베르사유로 왔다. 빛과 세발 향수 그리고 향유를 가지고 새로운 고상한 기술을 날마다 왕비에게 시험해 보였다. 위대한 건축가 망사르의 이름을 딴 정교한 뾰족 지붕처럼 레오나르 씨는 네로라 하는 지체 높은 집안의 여자들의 이마 위에다 머리카락에 탑을 쌓아 올렸다. 우선 커다란 머리핀과 고형 포마드를 많이 써서 이마의 모근에서부터 머리카락을 수직으로 세웁니다. 프로이센 척탄병에 모자 두 배 정도 높게 올리고 난 뒤에 눈 위 50cm 되는 공중에서 비로소 이 예술가 본연의 조형적인 세계가 시작되었다. 이 뻥머리, 키자코스 머리 위에 과일과 정원과 집 배 따위를 만들었고 출렁이는 바다가 있는 온갖 풍경과 파노라마, 색색의 온 세상 광경을 빛으로 본떠 놓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유행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형 예술가는 항상 그날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모사하기도 했다. 이 새만한 두뇌를 골몰하게 하는 모든 것, 텅 빈 여자들의 머리를 채우는 모든 것을 머리 위에서 볼 수 있도록 장식해야만 했다.
제가 어제 글루크의 오페라를 봤는데 너무나 환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은 검은 상장 리본과 디아나 여신의 반달을 곁들인 이 비기니어 머리형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머리형인가요?
어제 국왕께서 천연두 예방접종을 맞으셨지요. 오늘은 종두장식 머리형입니다.
오늘의 스타일은 뭐죠?
미국에서 봉기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형의 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극악스럽고 어리석은 것은 기근이 들어 파리의 빵가게가 약탈을 당했을 때였다. 마마, 파리 빵가게가 약탈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지요. 그래서 오늘은 반란의 모자라는 머리를 준비했습니다. 텅 빈 머리 위에 지은 건축은 점점 더 굉장하게 높아졌다. 이 머리카락 탑은 튼튼한 기초와 가발 덕분에 점점 높이 치솟아서 마침내 귀부인들이 머리를 하고 마차에 앉을 수 없게 되어 치마를 입은 채 마차 바닥에 꿇어앉아야만 할 정도가 되었다. 값비싼 머리카락 건물이 마차 천장에 부딪혔던 것이다. 굉장하게 차려입은 귀부인들이 드나들 때마다 몸을 굽힐 필요가 없도록 성의 문틀도 점점 높아졌고 극장의 칸막이 천장도 둥그렇게 올라갔다. 이 끔찍한 머리카락 탑 때문에 귀부인들의 애인들이 얼마나 심한 곤경을 치렀는가에 대해서는 당대의 풍자문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화들을 읽을 수 있다.
유행을 위해서라면 어떤 인생이라도 치를 용의가 있어.
이 일을 주도하거나 다투와 앞장서기를 그만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왕비 자리를 그만두겠어.
또다시 빈에서 메아리가 들려왔다.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는 문제점 한 가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네 머리 매무새 말이다. 모근에서부터 90cm나 올라오고 그 위에다 또 깃털이니 리본 등을 단다고들 하더구나.
여기 베르사유에서는 그런 머리가 워낙 눈에 익어 온 세상이 별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국왕이 유행의 제동을 명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대가 레오나르는 신이 나서 계속해서 높이 쌓아 올렸다. 그래서 다음해부터는 이고 다니던 탑을 벗어놓게 되지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더욱 값비싼 유희의 유행, 즉 타조 깃털 모드에 자리를 내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 사랑
낭독에 이어 이아이의 로즈 듣고 오셨습니다. 오, 근데 이 헤어스타일 들어보니까 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키릴의 여자들은 되게 열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머리로 올렸나 봐.
아, 근데 저는 네, 목 디스크가 좀 있거든요.
아, 목이 사용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막 이렇게 탑 사서 올리면 목이
안
얼마나 아플까.
얼굴도 좀 큰데 머리를 더 이렇게 강조하면 좀
얼굴이 안 크신데요? V라인이신데.
어디가 V인인가요?
부인이 아니라
벌어진 부인.
아, 되게 이쁘신데.
하여간 이렇게 머리가 무겁고 네, 목 디스크를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여자들의 미를 향한
마차에 그 무릎 꿇고 탔어요.
무릎 꿇고 마차 그 천장을 좀 뚫어주면 안 되나? 그럼 마음껏 올려도 될 텐데 왜 독창적이질 못하게?
머리 머리가 상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망가지잖아요.
레오나르도 그 진짜 잘 살렸어요. 아, 나는 진짜 이게 되게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
고급스러운 내용이라 웃으면 안 돼서 저쪽 구석에서 이 악물고 있었잖아요. 안 웃으려고.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여자들은 이렇게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게요. 선배님, 이 당시 18세기 유럽에 유행했던 스타일이 로코코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 로코코는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합니다.
18세기 유럽에서 유행했던 장식의 하나예요.
그렇군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뭐 그런 뭐 건축이라든지 네네, 미술이라든지 패션의 한 조류를 얘기하는 건데 요 다음에 이제 신고전주의라는 양식이 등장하는데 그 사이에 네, 있었던 바로 그보다 좀 더 우아하고 경쾌한 거.
로코코가 로코코. 로코코 이런 노래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마리 앙투아네트를 로코코 여왕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당시 유행의 선두주자니까. 그러니까 뭐 마리 앙투아네트가 했다면 귀족분들이 다 따라하니까요.
아, 그러니까 예, 이 당시 천송이네. 예, 뭐 하면은 다 따라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의상을 담당했던 뭐 메르탱 재상이라는 사람이 네, 큰 힘을 행사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귀족 남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일찍이 프랑스 여자들이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느라고 이렇게 돈을 쓴 적이 없었다고.
아, 저희가 지금 그렇군요. 신고 다니는 키릴도 네, 언젠가 미래의 어느 세대에서는 좀 우스꽝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높아도 너무 높으니까.
네, 진짜 키를
요즘에 막 15cm 이렇게 신거든요.
휘청휘청하던데.
15cm 사다리 타고 다니지 차라리.
아니 미의 조류라는 건요. 네. 항상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내지 한 20년쯤 지나면 요즘 그 유행했던 그 성형 스타일 그렇게 했던 분들이 미운 여자로 들어갈지도 몰라요.
맞아. 오히려
그때 되면 이제 권진영 씨가 네. 굉장히 예쁜 여자가
그리기 쉬운 이 이목구비가 옛날 이제 귀해질 수 있어요.
한 10년 기다릴 수 있겠어요?
너무 늙겠다. 너무 좀 절망적이네요. 난 진짜
아니 10년 뒤에도 한창인데 왜
요즘 빠르니까 그 곱게 한 8년 늘도록. 7, 8년으로 땡겨보자.
곱게 늘도록 노력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내용이요, 프랑스의 상황이 이렇게 여자들이 자기 꾸미고 막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걸 또 주도하는 게 마리 앙뚜아네트.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 있는 마리의 엄마 마리아 테레지아는 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경고를 해요. 유행을 절도 있게 따라야지. 기품이 있어야 할 왕비가 경박스럽게, 그게 뭐냐, 왕비라는 지위는 의복을 소박하게 입는 게 더 잘 어울린다. 이게 내 엄마 말을 듣겠어? 그러니까. 사춘기인데 지금.
듣기 싫지.
눈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아침에 눈을 떠서 하는 첫 번째 걱정이 무엇을 입을까? 이게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의 첫 번째 걱정이에요.
네.
두 번째 걱정은 머리 모양을 어떻게 할까? 이거. 세 번째 걱정은 뭐였을까요?
옷, 머리, 그다음에 액세서리일 것 같아요. 액세서리.
보석? 빙고.
진짜 이 그렇죠. 여자 문제다. 이
보석들. 네. 화려하게 치장하는 보석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비싼 보석을 계속 사들이니까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또 어떻게 갚으려고 하느냐면 도박에 손을 대.
진짜 가지가지한다 이분은 진짜.
하지 말라고 다 해.
이제.
네. 그래서 도박을 하는데 네. 도박을 해. 이 왕비가 도박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귀족 부인들이 왕비한테 굳이 이기려고 하겠어요?
그러게요.
왕비한테 계속 져주면서 이제 네네. 끝무렵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마마 저희 남편을 좀 하면 아 이름 뭐죠? 뭘 아 네 벨라 뱅숑 알았어요. 다음 날 일어나면 무슨 재무장관 시키고 뭐 이런 거.
아 그런 스타일로 네.
도박으로 따는 것보다 있는
새벽
게
5시에 같네요. 집에 들어왔다 그래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놀다가
아, 눈 삘게 가지고.
그런데요,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또 가장 좋아했던 게 가면 무도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클럽 뭐 바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때 그게 없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면 무도에 가는 거지.
아,
지금 그렇군요. 클럽 있었으면 마리 왕따네트가 홍대 앞에 클럽에 갔을 텐데.
거기 클럽데이 되면 여기 팔찌 차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팔찌 차고 머리 이거 막 올리고.
진짜 네,
머리 조각 올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왕비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마리 앙뚜아네트도 굉장히 바쁜 여자였다고 그래요.
네.
스케줄이. 왜냐하면
새벽 5시까지 놀래니까.
새벽 그 평균 귀가 시간이 5시. 네. 그러니까 하루는 가면 무도회, 그 다음날은 오페라. 네. 그 다음날은 또 무슨 뭐 공연 보러 음악회, 그리고 그 다음날은 가면무도회, 그 다음날은 오페라, 그 다음날 가면무도회, 그 다음날 연극, 그 다음날 가면무도회.
만성피로 뭐 있었겠다.
그리고 자기 연극에도 출연했다 그래요. 연극에.
아, 연예인병까지
그렇죠.
있었군요. 야 진짜 이분 네. 아, 버라이어티하네요.
그 당시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가장 겁을 냈던 건 이런 거라고 그래요.
어떤 거요?
오늘 하루를 지루하게 보내면 어떡하지.
아 어머, 진짜.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보냈으면 알 수 있네요.
마리 앙뚜아네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왕비를 즐겁게 해줄까? 이것만 골똘히 생각했다고.
아. 즐겁게 해서 어떻게 한몫 잡아볼까?
그러게, 그러게.
그리고 쾌락을 제공해주는 거죠.
아, 진짜 옆에서 왕비한테 잘 보여서 한몫 잡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왕비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재물과 권력을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네.
그러다가 정말 왕비 인생에 제대로 한 방을 먹여줄 그런 사람을 만났죠. 이런 사람이 하필 왜 첫눈에 꽂혔을까요?
남자입니까?
남자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1775년 무도회. 그때까지 왕비가 알지 못했던 한 여인, 겸손한 우아함으로 감동을 주는 푸른 눈빛의 천사처럼 맑고 자태가 소녀처럼 연연한 어느 여인이 왕비의 눈에 띈 것이다.
저 여인의 이름이 뭔가요?
쥐일드 볼리냐크 백작 부인입니다.
이번에는 랑발 부인의 경우처럼 서서히 우정으로 승화한 인간적인 호감이 아니라 갑작스럽고 열정적인 관심, 첫눈에 반한 사랑, 일종의 뜨거운 열렬한 사랑이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이 낯선 여인에게로 다가갔다.
부인, 그동안 왜 그렇게 굶정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 저는 신분에 맞는 생활을 할 만큼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폴리냐크 백작 부인은 정말 솔직하군. 참으로 순수한 영혼이 이 매력적인 여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게 틀림없어. 최악의 수치인 돈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스스로 털어놓을 수가 있다니. 이 여자야말로 내가 오랫동안 찾았던 이상적인 친구가 될 거야.
마리 앙뚜아네트는 즉시 폴리냐크 백작 부인을 궁정으로 불러들였고 남들이 시샘할 정도로 눈에 띄는 총애를 산더미처럼 내렸다. 왕비는 그녀와 팔짱을 끼고 다녔고 그녀를 베르사유에서 기거하게 했고 어디든 함께 데리고 다녔다.
조신들은 나와 함께 말리에 다녀와야겠어요.
마마, 어디를 가시려고 하십니까?
폴리냐크 백작 부인이 출산하고 누워있잖아요.
하지만 마마께서 멀리까지 직접 가실 필요는 없사옵니다.
둘도 없는 친구예요. 찾아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신들은 모두 나를 따라오세요.
몇 달 사이에 영락한 귀족 부인이 마리 앙뚜아네트와 온 궁정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섬세하고 순결한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빚더미에 파묻힌 집안 출신이었다.
왕세자비가 호의를 보일 때 열심히 이용해야 해.
재무 대신은 폴리냐크 백작 부인의 빚 40만 리브르를 갚아주세요. 그리고 부인의 딸이 결혼을 한다는군요. 지참금으로 70만 리브르를 주고 3위는 해군 대령 자리를 주세요. 그리고 부인의 남편은...
마마! 폴리냐크 백작 부인은 오래전부터 정부가 남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관없어요. 그에게 공작 차비를 주세요. 그리고 우편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세요.
그것은 프랑스의 가장 실속 있는 직책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주세요! 그리고 폴리냐크의 동서인 디안드 폴리냐크를 궁정 시녀에 명합니다.
오, 그러나 그 여자는 평판이 너무 나쁩니다.
사람들의 평판 따위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폴리냐크 백작 부인은 오늘부터 왕실 아기들의 가정교사입니다.
부인은 연금을 받은 것 이외에도 사신이 되어 온 가족이 돈과 명예에 파묻혀 허우적거렸다. 또 넘치는 풍요의 뿔에서는 폴리냐크의 정부들에 대한 총애가 쏟아져 나왔다. 마침내 왕비의 이런 일시적인 기분을 위해서 폴리냐크 가를 위해서 국가는 해마다 50만 리브르를 부담하게 되었다. 메르시 대사는 당황하여 비인으로 소식을 전했다.
짧은 시간에 그토록 많은 금액을 단 하나의 가문에 하사한 일은 유례없는 일입니다.
루이 14세의 애인 망트농에게도 뽕파르드에게도 천사처럼 다소곳이 눈을 내리뜬 총이 겸손하고 너그러운 폴리냐크 부인에게처럼 많은 돈이 하사되지는 않았다.
네, 낭독에 이어 사랑과 평화의 새로운 시작 듣고 오셨습니다. 폴리냐크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그냥 빨대를 확 꽂았습니다.
등골 브레이커.
네, 마리는 폴리냐크 백작 부인이 처음 봤을 때부터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거 좀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흘리게 하는 거.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뭐,
서로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둘은 약간 그 첫사랑에 빠지게 됐죠.
아, 그냥 인상 좋고 왠지.
아쉽게도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없어도 너무 없네요. 그래도 나름 마리 앙뚜아네트는 폴리냐크 백작 부인이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애기 낳았다고 왕비가 직접 신하들을 쭉 다 끌고 방문했던 거 보면
그러니까,
오지랖이 넓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말이요?
예로부터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끼리 사치스럽고 네. 허영에 들뜬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책에 보면 이런 묘사가 돼 있어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게을렀지만 폴리냐크는 야심에 차 있었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비약이 심했으나 폴리냐크는 끈질겼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혼자였으나 폴리냐크 일가들은 무리를 지어서 똘똘 뭉쳐 있었다.
아이고.
그래서 이 무리는 계획적으로 용이 주도하게 왕비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단했다.
네.
왕비를 즐겁게 해줌으로써 그들은 왕비를 꽉 붙잡고 있었다.
와, 말이
붙었네요.
그러니까 말이 앙뚜아네티옆에 아주 그냥 찰검을 이제 찰싹 붙어가지고 왕비의 눈과 귀를 그냥 가려버렸군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 일가 친척들이 중요한 위치에 다 앉아서
네.
이제 그 프랑스에 들어오는 국고를 자기들이 다 가로채는 거죠. 그 대신 마리 앙뚜아네트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언니 오늘 밤에 새로운 카메 무대 열린대 같이 갈래 요거.
진짜 잘하시고.
그러니까 새 클럽 열렸는데 같이 갈래 요거랑 똑같은 거죠.
네, 아, 그렇군요.
옛 스승의 충고와 경고도 마리는 듣지 않았고 또 엄마의 편지도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는 베르사유 궁이 지루해졌어요.
네.
그 근처에 트리아농 성을 달라고 합니다. 이 성은 원래 루이 15세가 재밌게 놀았던 그 성이거든요. 그걸 이제 16세한테 부탁을 해서 아예 내가 장난감처럼 갖고 놀 테니까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속꿉장난 하려고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 성을.
가지가지 하네요.
아, 그 성에서는 뭘 하냐면 아, 그러니까 전원 생활을 즐기는 거죠. 소꿉놀이 하듯이. 그래서 그 민속촌처럼
네.
거기서 그 저 소젖 짜는 사람들도 있게 하고 뭐 농사 짓는 사람들 그냥 그 오로지 말이 앙뚜아네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상황극 이런 거 놀이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사람들이 거기서 일부러. 진짜 무슨 뭐 생필품을 얻는 게 네, 아니라 네. 아침에 그걸로 출근을 해 트리아농성으로. 그래서 농부 일을 하는 척하다가 마리아 앙뚜아네트 가면 또 퇴근하고 이런 거죠.
아.
그러면 거기서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도착해가지고 자기 친구들 그 머리 없는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소젖 짜는 소꿉놀이를 하도록 해요. 그럼 또 이제
소젖을 짜볼까요? 우리 그럼 함께 소젖을 짜봐요. 이러면서 이제 소젖 짜는 놀이하다가
그런 거 만드느라고 네. 또. 그 돈 쓰고 이런 식으로 흥청망청 돈을 쓰다 보니까
네.
이제 여기서 밀려나는 사람들과 등골 휘는 백성들은 점점점 증오에 찬 눈동자로 왕비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함께 읽으신 2주의 고전은 슈테판 치바이크의 마리 앙뚜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 읽고 계십니다.
퀴즈 한번 주세요. 퀴즈.
네, 퀴즈 드릴까요? 네. 마리 앙뚜아네트가 머물던 프랑스 궁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베르사유, 2번 경복궁.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런 상태잖아요. 그럼 남편 왕 루이 16세는 어땠어요?
맞아요.
가만히 상태가, 있었을까?
상태가 더 심각해요.
얘는, 얘는 네? 상태가 안 좋은가요?
아주 안 좋아요.
아.
평범한 남자로 살았더라면 잘 살았을 텐데
네.
그저 좀 뭐라 그럴까 소심하고 얌전하고 예의는 바른 사람이었지만 뭐 책은 많이 읽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없었고
아이고.
무능한 왕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를 더 자제시키지 못했던 거 아닐까요?
아, 말렸지,
제일 문제는 이제. 책에도 나오지만 이 루이 16세는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무능한 남자였어요.
아, 정말.
근데 낮에 무능한 남자였고, 밤에는 불능한 남자였어요.
네.
굉장히 심각한 어떤 성적 장애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왕비 앞에서만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나. 이런 거죠.
주눅 들고.
네, 주눅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삐뚤어 가고 뭐 도박을 하고 밤새워 놀고 그래도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왕비로서. 이런 말을 못 해.
아.
아이 더 놓으시다가 오시지 왜 벌써 아이, 들어오세요?
재미있으셨어요?
이런 거죠.
그러면은
잠자리가 무뚜려워. 왜 벌써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있다 와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마리 앙뚜아네트가 네. 밤새도록 놀았던 또 이유가 또
있죠.
있었네요.
그럼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가 없었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네. 그 이 심각한 문제가 알려지게 되면서
네.
그 당시 새로운 신기술에 의한 수술에 의해서 아, 남성을 되찾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고 결혼 7년 만에 마리 앙뚜아네트는 엄마가 됩니다.
드디어 내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진 것 같다. 급사를 보내서 빨리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겠어요.
왕비 마마가 옳다는 쪽에 천 리브르 내기라도 걸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5월에는 신중한 메르시가 확실한 보고를 했고 7월 31일 밤 10시 반에 왕비가 아기의 첫 태동을 느꼈다.
아기가 발로 내 배를 찼어요. 이런.
8월 4일에 임신이 궁정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아기가 자주 움직여서 저를 기쁘게 해요.
기분이 좋은 그녀는 시험을 거친 남편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이 마냥 즐겁기만 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가서 우울한 얼굴 표정을 짓고는 짐짓 불쾌한 태도로 말했다.
전하, 무엄하게도 제 배를 발로 마구 차는 전하의 신하에 대해서 불만을 말씀드리겠나이다.
선량한 국왕은 금방 알아듣지는 못했으나 곧 자랑스럽게 활짝 웃더니 예기치 못했던 자신의 능력에 어리둥절해져서 아내를 끌어안았다. 즉시 갖가지 공식적인 의식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교회에서는 감사의 찬미가가 울리고 고등법원은 축사를 보내고 파리 대주교는 산모와 아기가 무사하기를 비는 기도회를 열었다.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태어날 아기의 유모를 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10만 리브르를 준비했다. 온 세상이 이 대사를 긴장하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조산원이었다. 그에게 이 해산은 도박과 마찬가지였다.
왕세자가 태어나면 내 연금은 4만 리브르이고 공주가 태어날 경우엔 1만 리브르야. 제발 왕자가 태어나길.
온 궁정이 오랫동안 없었던 구경거리를 흥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백 년 전통의 신성한 관습에 따르면 왕비의 해산은 결코 개인적인 가족의 일이 아니었다. 왕비는 오랜 규칙에 따라 왕자들과 왕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 궁정의 관리하에 지인통의 기간을 기다려야만 했다. 왕실의 모든 가족과 최고 서열의 고위 관직자들은 진통이 계속되는 동안 산모의 방에 있을 권리가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이 야만적이며 비위생적인 특권을 포기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방방곡곡에서 먼 산골이나 외진 성에서까지 호기심에 찬 사람들이 몰려와 조그만 도시 베르사유는 제일 작은 다락방까지도 가득 차버렸다. 거대한 무리가 몰려들어 생활 필수품 값은 3배로 뛰었다. 왕비는 이런 탐탁치 않은 손님들을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다. 드디어 12월 18일 밤 종소리가 온 궁정에 울리고 진통이 시작되었다. 랑발 부인이 제일 먼저 산모의 방에 뛰어들어가고 뒤이어 흥분한 여관들이 쫓아들어갔다. 3시 정각에는 국왕과 공자 공녀들을 깨웠고 시동생들과 근위병들은 왕실의 혈족과 공자와 공녀 신분의 사람들을 모조리 제시간에 데려다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파리며 생클루로 말을 몰았다. 남은 일이라고는 경종을 울리고 예포를 쏘는 일뿐이었다.
왕비의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순식간에 한때의 귀족들이 몰려들었다. 좁은 방을 빼곡히 채운 구경꾼들은 서열에 따라 침대를 삥 둘러 의자에 앉았다. 앞줄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소파 위로 올라가기까지 했다. 진통을 겪는 여인의 신음이나 몸짓 하나라도 행여나 놓칠세라. 50여 명이 내쉬는 숨과 식초와 향료의 독한 냄새로 밀폐된 방 안의 공기는 점점 탁해졌다. 그러나 아무도 창문을 열려고도 자리를 뜨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 공연한 고뇌의 장면은 장장 7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11시 반에 드디어 아기를 분만했다.
공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왕녀를 경건하게 안아 옆방으로 옮겼다. 목욕을 시킨 뒤 가정교사에게 맡기기 위해서였다. 우쭐해진 국왕이 뒤늦게야 낳은 경탄할 만한 자식을 보기 위해서 그 뒤를 따랐고 온 궁정 사람들이 호기심에 차서 그 뒤를 바싹 따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조산원의 날카로운 명령이 떨어졌다.
환기하고 더운물을 가져와요. 사혈을 해야겠어요. 피가 머리에 올라 왕비님이 기절을 했어요.
탁한 공기 때문에 또 어쩌면 50명의 호기심에 찬 구경꾼들 면전에서 고통을 억누느라고 긴장해서 그랬으리라. 왕비는 베개에 머리를 묻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깜짝 놀란 국왕이 손수 창문을 열어젖혔고 모두가 놀라서 우왕좌왕 뛰었다.
왜 이렇게 더운 물을 오지 않는 거죠?
아첨꾼들은 출산에 대비하여 온갖 중세적인 의식까지도 생각해내어 준비해 놓았으면서도 가장 자연스러운 조처, 도움물을 준비하는 것만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외과의가 사혈을 하겠어요.
따놓은 발의 혈관에서 핏줄기가 솟구쳤다. 그랬더니 왕비가 눈을 떴다. 왕비가 살아났던 것이다. 안도의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사람들은 서로 껴안으며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종소리가 요란하게 방방곡곡을 울리며 기쁜 소식을 알렸다.
와, 온 나라의 축제네요. 아이고. 와, 잘했다, 잘했어. 그런데 애 낳는데 수십 명이 쳐다보고 있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좀 그렇죠. 그러나
그래요.
예, 더운 물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그래. 것도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상식이 없네요. 이 베르사유 궁전에 상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 왕비니까 개인의 출산이 아니라 나라의 중대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그렇네요. 그런데 딸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으면 좀 더 기뻤을라나?
네. 첫 딸을 낳자 이 테레지아, 그러니까 네. 어머니죠. 안도네테 어머니가 계속 재촉을 합니다. 왕가의 핏줄을 빨리 이으라고. 근데 이제 아들을 낳긴 낳았는데 그 전에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는 세상을 떠났죠.
아이고,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은 눈을 감을 때도 딸 걱정 때문에 세상을 편히 못 떠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겠죠. 네, 우리가 오프닝에서 읽어드렸듯이 어머니의 네.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뒤로 아들 둘, 딸 둘을 낳는데 첫 아들과 첫 딸은 일찍 잃게 되지요.
아, 네. 그렇군요. 루이 16세와 마리아 앙투아네트가 왕위를 이을 자식을 낳았으니 한숨 놓입니다만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은근히 기대하고 있던 루이 16세의 동생들이 무슨 계략을 꾸미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죠. 네, 계략은 무르익어가고
네.
백성들은 이제 점점 삶이 힘들어집니다. 이거 뭐 왕과 왕비가 이렇게 좀 낭비만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혁명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는데요. 계략과 혁명의 이야기는 내일 이어집니다. 자, 오늘 한미리 씨
어떠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어떠셨는지는 그럼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셨는지는 그럼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3월 25일 화요일 제목 철없는 왕비. 철딱선이가 없어도 너무 없었다. 그렇게 책 좀 읽으라는 엄마 말 안 듣더니 머리에 등게 부족해서 된장녀가 된 마리 앙투아네트. 백성들이야 굶어 죽던 말던 오늘은 뭘 입지? 어떤 머리 모양을 할지? 보석은 뭘 착용할지? 어디서 누구와 뭘 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하루하루를 보낼지 오로지 그 고민만 했던 여왕. 당시 프랑스 상황이 어땠는지 안 봐도 비디오다. 이때만 해도 자기가 비운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지. 그걸 알면 이렇게 계속 된장녀 코스프레를 했겠나. 사람이 어떤 지위나 자리가 주어지면 그게 왜 나에게 왔는지 생각을 해야 한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거창하게 말하면 사명감? 마리는 그걸 몰랐던 거다. 아니,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한 말로를 맞았던 거다. 아, 나도 생각해야겠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고전읽기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이유. 마리아, 니네 엄마가 말이야, 그렇게 말이야 책 좀 읽으라고 하시던데 말이야, 안타깝다 야. 그 시대에 책 읽는 라디오가 있었더라면 네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고전읽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청호에서 유기농 선식을 드립니다.
청미래에서 이주의 고전 마리 앙투아네트 베르사유의 장미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노래하는 샤일록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퀴즈 정답. 마리 앙투아네트가 머물던 궁전은 어디였을까요? 1번이죠. 베르사유 궁전. 베르사유.
네. 네. 경복궁 아니었습니다.
경복궁은 제가 살던 데고요.
그러니까요. 느낌 확 나네요. 네. 선물 받으실 분은요. 저희 게시판에 공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당첨자는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아, 정말 오늘 마리 앙투아네트 이야기를 네. 해드렸는데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렵네요. 그리고 네. 굉장히 깨달는 바도 큰 것 같고요. 사명감. 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정말 자기가 그 신경 썼던 액세서리에 대한 신경을 한 10분의 1만 백성들한테만 쏟았어도
그러니까요.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맑았어.
맑긴 뭘 맑아요.
아니 그러니까
맑은 여자가 맨날 이렇게 놀아.
맑으니까 멀리 안 보고 콧등만 보고 다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너무 예. 맑으면 물고기가 그러니까. 놀질 않아요 물에.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마지막 곡은 제이세라가 부르는 여자이니까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 읽기의 네.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